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해 약 10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군은 지중해 동부 해상에 배치돼 있는 해군 구축함 로스호와 포터호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미사일 공격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 서부 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가 신경가스로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미국의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성명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은 미국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누수라 전선 등 테러단체들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차원에서 이번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영국 등은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러시아는 주권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이번 행동은 이미 소원해진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고 미국과 체결한 시리아 상공 안전합의는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일방적인 행동은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시리아 정권의 잔인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미국의 행동은 자국민에 대한 시리아 정권의 범죄에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이스라엘, 일본도 지지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남중국해 내 분쟁 도서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관측됐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파라셀군도 내 우디 아일랜드의 지난달 위성사진에서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한 대가 관측됐다며 이는 1년여 만에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관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우디 아일랜드에 대한 중국 전투기들의 순환 배치에 대해 군사화의 일환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오늘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 주석과 확대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이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앞서 어제는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시 주석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만찬장에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시리아나 북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행동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국 반체제 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양국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솔베르그 총리의 이번 방문은 중국 노르웨이 관계 정상화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솔베르그 총리는 양국 간 정상화 과정이 많은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찾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간에게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물과 공기일 텐데요. 이것은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 밖의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사는지를 탐사하는데도 바로 이 물과 공기의 존재 유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관측된 행성에서 물과 대기가 관측돼 과학자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지구에서 39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물과 메탄, 또 혼합물로 이루어진 대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이 행성은 뜨거운 수증기 대기와 또 표면이 바다로 구성된 이 지구와 매우 흡사한 행성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연구진은 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서 대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자, 하지만 이 행성의 표면 온도가 섭씨 370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120도가 한계인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낮다는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봄 개편을 맞아 조금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와 함께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따라 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7에서 16도, 신의주 7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에서 19도, 함흥 6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4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케니 로저스의 노래입니다. Don't fall in love with dreamers. 몽상가와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Just look at you sitting there. You never looked better than tonight. And it'd be so easy to tell you I'd stay, like I've done so many times.
I was so sure would be the night. You closed the door and walked, stay with me, and it'd be so easy to tell you I'd stay, like I've done so many times.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When you think you bring the change to phone rings and you say you've gotta get your things together. You just gotta leave before you change your mind.
And if you knew what I was thinking, girl, I'd turn around. If you just ask me one more ti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이 시리아를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보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이틀 일정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6일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7일 오전에 미국이 시리아를 전격적으로 공격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각으로는 6일 저녁, 그리고 한반도 시각과 시리아 현지 시각으로는 7일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 지중해 동부에 있던 구축함 두 척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이 발사됐는데요. 시리아 중부 홈스 인근에 있는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겨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공격에는 이 순항미사일만 동원된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이 전폭기 등 다른 자산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사된 미사일은 공군기지 내 군용기와 격납고 연료 저장소 등을 타격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시리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 공격으로 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 시리아에 있던 러시아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 그 공격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단행이 됐는데 그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 의혹에 대한 보복 성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칸 셰이쿤에 이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폭탄이 떨어져서 이 미국 USA 투데이지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8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이 대참사가 났습니다. 이 미국은 시리아 공군기가 화학무기를 탑재한 폭탄을 떨어뜨린 것으로 단정하고 중대 조처를 이미 경고했었는데요. 예상대로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이 목표물이 된 것이 이 화학무기를 떨어뜨린 공군기가 이륙한 기지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자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다면서 시리아군의 야망적인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라고 대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그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역시 이 미국 동맹국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국과 호주가 미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합동 성명을 내고 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의장은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고요. 또 터키는 미국의 공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부 대변인이 어떠한 화학무기 공격에도 반대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대표적인 강경파죠.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합동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사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중요한 뜻을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공격을 당한 시리아와 또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 쪽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뭐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번 공격이 침략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 대통령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이번 공격이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반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가 시리아 상공에서 미러 두 나라의 군용기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 밖에 시리아의 또 다른 동맹국이죠. 이란도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번 공격이 테러 분자들에게 유리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이 아사드 정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꺼린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이 미국이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이런 자세를 고수했었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얼마 전에는 또 아사드 축출이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화학무기 공격으로 이런 태도가 바뀐 겁니다. 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 이 화학무기 사용이 이 아사드 정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경고하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이 시리아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건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이 미국이 시리아 안에서 그 이슬람 무장지 조직이죠, ISIL을 공격 공습했고요. 또 소규모 병력이 시리아 안에서 반군을 지원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가거나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지는 않았죠. 이번에 시리아 정부군을 처음으로 공격한 건데요. 이 공격을 계기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케인 상원의원이나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직접 나서는 등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 시리아 현지 상황이 개입을 확대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주둔해 있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시리아 사태 같은 국제 문제보다는 일자리 마련 같은 국내 현안에 주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상군 직접 투입 등으로 시리아 사태 본격적으로 개입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미국을 공식 방문했군요.
네, 시 주석이 미국 시각으로 6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 주석이 6일과 7일 이틀 일정으로 플로리다주에 있는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만나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주석이 공항에 도착할 때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예, 이 방문 첫날에 공식 만찬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6일에는 공식 회담은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날인 오늘 7일 오전에 이제 공식 회담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오찬으로 공식 일정이 끝납니다.
예. 자, 첫날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시 주석과 우정을 쌓았다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이번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새 시작점에서 미중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됐다면서 투자, 기반시설, 에너지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세계 대국으로서 책임이 크다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소통과 협조해야 하고 함께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데요. 이 7일로 예정된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서 의례적인 덕담이 오간 하루였습니다.
네. 자, 역시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현안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무역 문제나 지역 안보 문제, 특히 이제 북핵 문제 같이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회담입니다. 이 가운데서 역시 무역 문제에 눈이 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죠. 7일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역 문제가 가장 눈길이 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정리를 하면요. 이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너무 크니까 이를 시정하자는 말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환율 조작 같은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중국의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국 쪽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미국에서 오는 압력을 줄이려 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중국이 미국 안에 이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이나 에너지 등 각종 사업에 이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힌다는 건데요.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미국을 달래서 이 무역 부분에서 타협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자, 무역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 또 안보 관련 현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근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부터 이 하나의 중국 문제, 또 북핵 문제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한국 백지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죠. 특히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 이 두 나라가 견해차가 큰데 이 두 정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그 두 정상의 회동 일정에 이 골프가 들어가는지도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골프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반부패운동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골프 치는 걸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부회장은 최근 파면된 이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6일에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날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요?
역시 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이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 측의 강요로 최순실 씨가 만든 재단에 돈을 냈다고 주장했고요.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원활하게 하려고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예, 역시 이번 재판에 외신들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 기사를 자세하게 보도했는데요. 먼저 영국 BBC 방송은 이 재판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삼성의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출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타 외신들도 이재용 부회장이 누군지 또 이번 사건의 내용이 뭔지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이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기록적인 이익을 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연방상원이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할 전망입니다. 어제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원 규정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원회의 데빈 누네스 위원장이 당분간 관련 조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 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가 미국 정부의 고객 정보 요구에 불응해서 소송을 제기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자, 오늘 6일이죠.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7일인데요. 이제 7일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방 상원이 7일 오전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단순 과반수인 51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이미 55명이 고서치 지명자를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무난히 인준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어제 공화당이 파격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네. 핵 선택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nuclear option이라고 하죠. 이 핵 선택권을 발동한 건데요. 이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를 기존 60석에서 51석으로 낮춘 겁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48. The nays are 52. The decision of the chair does not stand as the judgment of the Senate.
네,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의장의 말 잠시 들으셨는데요. 52석 대 48석, 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표가 갈렸습니다. 이 규정 변경안이 통과되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여러 공화당 의원은 손바닥을 서로 마주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인준안 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맥코넬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e need to restore the norms and traditions of the Senate and get past this unprecedented partisan filibuster.
네, 상원의 규범과 전통을 되찾고 전례 없이 당파적인 필리버스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는데요. 이 한국말로 보통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고 부르는 이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이 상원의 독특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오랜 시간 계속해서 연설하는 식으로 이 회의 진행을 가로막는 걸 말하죠.
예. 자,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이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 대법관 인준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이 토론 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제 이 1차 투표에서 55석 대 45석으로 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이 공화당이 핵 선택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51석으로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시한 2차 투표에서 55대 45로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인준안을 이 최종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서 규정을 변경하는 걸 핵선택권이라고 부른다고 전해주셨는데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게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한 번 이렇게 의석수를 낮추면 앞으로 다시 올리기가 힘들고요. 또 앞으로 대통령이 극단적인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한다고 해도 이 소수당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 줄어들고 또 의원들이 이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던 상원의 전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When history weighs what happened, the responsibility for changing the rules will fall on the Republicans.
네, 역사가 공화당과 맥코넬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슈머 대표의 얘기였는데요. 아무도 핵 선택권을 쓰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이 공화당이 자유의지로 한 일이란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면서 이번 일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핵 선택권을 이전에 발동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의 일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행정부 관리나 연방판사 인준을 위한 이 토론 종결 의석수를 60표에서 51표로 낮춘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두지휘해오던 하원 정보위원회의 데빈 누네스 위원장이 관련 조사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한시적으로 조사에서 손을 뗀다는 건데요. 누네스 위원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좌익단체들이 자신을 윤리규정 위반으로 의회 윤리국에 고발했다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대선 개입 조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아예 중단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누네스 의원은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서만 빠질 뿐이고 위원장으로서의 다른 직무는 그대로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같은 위원회 소속인 이 마이크 커너웨이 의원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이 누네스 위원장 지난 한 2주간 관련 조사에서 하차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많이 받아왔죠.
네, 맞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이 지난달 22일에 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에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를 사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원래 사찰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 정보기관 이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사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기밀로 취급되는 이런 정보를 이 누네스 위원장이 소속 위원회 그러니까 이 정보위원회와 상의를 하지 않고 전격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는데요. 더구나 공화당 소속인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논란이 커졌고요.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누네스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누네스 의원이 조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 이렇게 수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네스 의원은 어제도 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근거 없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정보위원회와 하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 윤리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누네스 의원이 한시적으로 물러나지만 누네스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이 의회 윤리국에 의원을 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발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 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는 의회 윤리국의 소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누네스 위원장이 결국 러시아 관련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결정에 대한 의회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앞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누네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한 바 있는데요. 누네스 의원의 이번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중요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누네스 위원장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장은 누네스 위원장이 지난 수년 동안 정보위원회에 몸담으면서 이 정직성을 인정받아왔고 또 정보계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헌신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누네스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누네스 의원이 밝힌 대로 조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앞으로 조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트위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이용하는 서비스로 유명한데요. 이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애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트위터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트위터 계정 주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는 어제 이런 정부 요구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 어느 트위터 계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AltUSCIS란 계정인데요. 이 USCI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의 Alt, 대한 계정이란 얘긴데요.
예.
이 계정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정부 직원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규정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그 미국 정부 기관의 이름을 빌린 계정이 여러 개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 비슷한 계정이 수십 개가 나왔는데요. 이민 정책뿐만이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등 여러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위터 측은 연방정부가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트위터 측이 계정 정보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로 이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런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요구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번 소송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국토안보부는 일단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 민권단체는 환영을 표시했는데요. 특히 이 국토안보부의 이런 요구는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통 정부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국가 안보나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편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이 문제의 Alt USCIS 계정의 팔로워 수가 몇 시간 사이에 3배로 늘어나서 거의 9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팔로워는 이 특정 계정이 올리는 글을 받아서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계정의 주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통신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철회된 겁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둘러싼 논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세 달여 앞둔 지난 2016년 10월 거대 통신 사업자가 사용자들의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당사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연방통신위원회 규정 신설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연방통신위원회, 약칭 FCC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 의회의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으로 미국 국내 방송통신사업의 규제감독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 연방통신위원회가 채택한 이 규정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불렸는데요. 원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검토를 거쳐 2016년 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케이블 방송업체에만 해당되는 차별적 규정으로 제한 수위가 높아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계와 공화당에서는 적극 반대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2017년 중반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체 또는 인터넷 검색 업체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마음껏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와 방송 케이블 업체만 규제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 상원은 지난 3월 23일 연방통신위원회에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제 시행을 막는 공동 결의안의 표결에 붙여 50대 48로 통과시켰고 28일에는 하원이 같은 결의안을 215대 205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폐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가 불러올 결과.
To allow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ke Comcast, Verizon, and AT&T to freely collect, share, and sell its customers' private information.
엘 프랭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의회 연설을 통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제 버라이즌, AT&T, T모빌 등 대형 통신업체들과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케이블 방송업체들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들이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사용자의 검색 기록이나 프로그램 사용 목록, 위치 정보, 사회 보장 번호, 건강 또는 금융 관련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다수 포함됐는데요. 방송 통신업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업 등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버라이즌이나 AT&T, 컴캐스트 등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나 검색 기록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연방통신위원회에 다른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정보의 범위를 세세히 분류하지 않아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법적 효력이 적은 자체 규정으로는 보호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찬반을 둘러싼 논쟁.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히 누려야 하고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또 대다수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사업자를 감시하는 권한이 금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인터넷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니마 줄리아니 법률고문은 의회가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희생시켰다는데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과도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오히려 사업 주체 간 경쟁과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To end Obama administration regulations that slow economic growth, threaten jobs, and hold our country back.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터넷 산업의 복잡성을 높이고 경쟁과 혁신, 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해 규정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즉,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같은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이들과 경쟁관계에 놓인 만큼 한쪽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문제도 지나치게 강화돼 정보 수집을 통한 기술 발전을 막고 있고 이는 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자정 노력과 연방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충분히 문제를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텔레비전 연맹은 우리는 고객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FCC의 잘못된 접근법을 뒤집는 이번 결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망 중립성.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통해 망 중립성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The White House firmly believes that this order is lawful and necessary and will ultimately allow to move forward.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워싱턴의 관료주의와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주요 언론에서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는 망 중립성 규정 폐지를 위한 몸풀기에 불과했다면서 망 중립성 폐지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망 중립성은 차단금지, 조절금지, 지불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세 가지 원칙이 근간을 이룬 것으로 통신망 사업자들이 인터넷의 합법적 사용을 막아선 안 되고 인터넷 속도를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저하해서도 안 되며 합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에 대해 요금을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처럼 막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통신업체들이 특별 전송 속도를 부여하는 대가로 급행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망 중립성 개념인데요. 그러니 인터넷 정보 제공 업체들이나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들은 이 정책을 반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버라이즌이나 AT&T 등 통신 사업자들은 거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이들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들에게 별도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인터넷 연결망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인터넷 기반 업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2015년 당시 규칙을 제정하면서 100만 명 이상의 공공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부분 찬성했다고 지적하면서 망 중립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개방형 인터넷이 갖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keep one's eyes peeled. Keep one's eyes peeled입니다. So what does keep one's eyes peeled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m looking for some new clothes for work. I need some coats and ties, but I don't have much money to spend.
I think there might be some good sales coming soon. I'll keep my eyes peeled and let you know if I see anything good for you.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I am looking for some new clothes for work. I need some coats and ties. But I don't have much money to spend. 나 회사 갈 때 입을 옷 몇 가지 좀 찾고 있어. 코트와 넥타이 필요한데 돈이 별로 없단 말이야. 라고 걱정하자 줄리가 I think there might be some good sales coming soon. I'll keep my eyes peeled and let you know if I see anything good for you. 곧 싸게 팔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잘 보고 있다가 좋은 게 있으면 알려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keep one's eyes peel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m looking for some new clothes for work. I need some coats and ties, but I don't have much money to spend.
I think there might be some good sales coming soon. I'll keep my eyes peeled and let you know if I see anything good for you.
Today's expression is keep, K-E-E-P, keep, one's, O-N-E apostrophe S, one's, eyes, E-Y-E-S, eyes, peeled, P-E-E-L-E-D, peeled, keep one's eyes peeled. Keep your eyes peeled means you are watching carefully for something or someone. You do not want to miss anything. Keep one's eyes peeled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다, 철저히 살피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크게 뜨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볼 수 있죠. Keep one's eyes peeled에서 단어 peel, P-E-E-L, peel은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옷 몇 가지를 찾고 있다 하니까 줄리가 I'll keep my eyes peeled and let you know if I see anything good for you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 보고 있다가 좋은 게 있으면 알려줄게 라고 말입니다. 네, 이제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Keep your eyes peeled for Diana's car 라고 하면 다이애나 차가 오는지 잘 보고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The hunter kept his eyes peeled for the deer 라고 하면 그 사냥꾼은 사슴이 나타나지 않나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지켜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keep one's eyes peeled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looking for some new clothes for work. I need some coats and ties, but I don't have much money to spend.
I think there might be some good sales coming soon. I'll keep my eyes peeled and let you know if I see anything good for you.
Let's review. Keep your eyes peeled means you are watching carefully for something or someone. Keep one's eyes peeled. Keep one's eyes peeled. Keep one's eyes peele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존 레전드가 부른 All of Me, 내 시작과 끝인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art mouth? Drawing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You've got my head spinning, no kidding. I can't pin you down. What's going on in that beautiful mind? I'm on your magical mystery ride. And I'm so dizzy, don't know what hit me, but I'll be alright. My head's underwater, but I'm breathing fine. You're crazy and I'm out of my mind.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Even when you're crying, you're beautiful too. The world is beating you down. I'm around through every mood. You're my downfall, you're my muse, my worst distraction, my rhythm and blues. I can't stop singing, it's ringing in my head for you.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Love your curves and all your edges, all your perfect imperfections. Give your all to me, I'll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5년 4월 7일 오늘. 베토벤의 제3번 교향곡인 영웅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됐습니다. 영웅은 베토벤이 1802년 작곡을 시작해 2년여에 걸쳐 완성한 곡으로 총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베토벤은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유럽의 개혁과 변화의 주도자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 악보 표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바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자 베토벤은 나폴레옹에게 실망해 악보를 찢어버리고 이 작품을 영웅 교향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날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을 처음으로 감상한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 독창적이고 힘이 넘치는 작품에 환호를 보낸 이들이 있었던 반면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음악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걸작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대변동을 반영하는 낭만주의 운동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1947년 4월 7일 오늘,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8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끄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1863년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포드는 어렸을 적부터 기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포드는 이후 33살 때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1903년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13년 포드는 이동식 조립 라인을 도입해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해냅니다.
There's one car that takes you anywhere you want to go. The Model T.
이동식 조립 라인은 노동자들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가는 동안 노동자들이 부품을 가져다가 자동차를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동식 조립 라인의 도입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이상 줄어들었고 이는 자동차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모델 T 자동차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해 1918년 당시 미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이를 몰고 다닐 정도로 모델 T 자동차는 대중적인 자동차로 자리잡게 됩니다. 자신만의 경영 철학과 방식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져온 헨리 포드. 그는 1947년 오늘 8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